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일기 프란츠 카프카지음 제2권 1910년에서 1911년 낭독 무대 너머로 교향악단을 위한 회랑이 있다. 가능한 모든 소음이 방해가 된다. 복도에서 들리는 웨이터 소리, 방에 있는 손님들, 피아노 한 대, 멀리 들리는 관현악단, 망치질, 마침내 말다툼. 이 말다툼은 어디에서 들리는지 분간하기 힘들고 그래서 더욱 자극적으로 들린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걸이를 한 숙녀가 특석에 있다. 다이아몬드의 빛이 거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고 옆에는 프랑스인 모임에 속한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눈길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도록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다. 그는 강렬한 미소를 보낸다. 하지만 처녀들 앞에서만 그렇게 한다. 뒤이어 바로 그는 남자들은 심각하게 꽃 감은 입으로 얼굴을 뻔히 쳐다본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전에 했던 인사를 어쩌면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1910년 11월 7일 헤벨에 대한 비글러의 강연. 마침내 연극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의 애인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현대적인 방으로 장식한 무대 위에 앉아있다. 아니다. 그는 낭독한다. 헤벨의 굶주림, 엘리사 랜싱과의 복잡한 관계. 그는 학교에서 노처녀를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그녀는 담배를 피우고 콧물을 흘리고 매로 때리고 용감한 로진앤을 선사한다. 제대로 눈에 보이는 의도도 없이 그는 사방팔방 하이델베르크, 미넨, 파리 어디나 갔다. 그는 처음에는 교구 행정관의 하인이었고 계단 아래서 마부와 한 침대에서 잤다. 지금 네 생각에는 내가 마치 그것을 비난하려고 했다는 거야? 하지만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겠니? 이것도 저것도 나한테는 정말 허락되지 않아. 나는 단지 산책을 해야만 하고 이로써 충분하다고 해야만 하겠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산책을 할 수 있을 장소가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단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마치 내가 그것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쉽게 갖는다. 내가 여기 집 앞에 머무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나와 너를 비교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 너야말로 성숙한 인간이고 게다가 보다시피 너는 이곳 도시에서 상당히 떠나버렸다. 그래, 너는 이런 일들에서 나와 너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의 기분에서조차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너는 도대체 여기 이 도시에 얼마나 오래 이미 있는 거지? 5개월 동안. 이라고 나중까지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5개월 동안이야. 그것은 맞았어. 나는 문을 열게 했다. 네가 주의만 한다면. 마침내 그것을 네 기분에서 이미 감지하게 된다. 거기서 네가 너를 바로 나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내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주의만 한다면 이미 네 기분에서 물론 그것을 마침내 감지하게 된다. 너는 원래 얼마나 오래 여기 이 도시에 이미 있는 거야? 5개월 동안이라고 나중까지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기서 네가 바로 나와 너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비로소 내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 도대체 네가 주의만 한다면 이미 네 기분에서 그것을 감지하지 않겠니? 너는 원래 얼마나 오래 이 도시에 이미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아침나절에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고 커피를 마시려고 안락의자를 침대에서 당겨앉는다. 그리고 이 저녁 무렵에 사람들은 발을 괴고서 한 손으로 귀를 만진다. 그렇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만 아니었더라면 매일 여기 골목에서 보이듯이 최소한 몇 가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들였더라면.
KBS 오디오북.
프리드리히 올리비어가 스케치한 카롤스 펠트의 율리우스 슈너르. 그는 비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있는 그는 정말 아름답고 진지하게 보인다. 얼굴 쪽으로 빳빳하게 내려간 좁은 챙이 있는 피에로의 모자처럼 위가 편평한 높은 모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자신의 그림만을 위한 눈, 안정감 있는 손, 무릎에는 화판이 놓여있고 한쪽 발은 두께서 약간 아래로 미끄러져 있다. 하지만 아니야. 그것은 슈누르가 그린 프리드리히 올리비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너를 나와도 비교하려고 하니? 나야말로 여기 도시에 이미 20년 넘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단지 올바르게라도 상상할 수 있을까? 지금 그는 우리 머리 너머로 주먹을 펴서 흔들어대고 있다. 여기 나무들은 20년 동안 무럭무럭 자랐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들 사이에서 얼마나 작아졌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이 수많은 밤들. 너도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사람들은 한 번은 이쪽 벽에, 한 번은 저쪽 벽에 눕고 또 이렇게 창문은 누군가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리고 이 아침나절 돼 나는 정말 그것에 다가간다. 방어하는 나의 본질은 이미 여기 도시에서 해체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 며칠간 나는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이 해체는 신격화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신격화하는 곳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게 하는 모든 것은 날아간다. 하지만 날아가는 중에도 인간적인 빛으로 그 모든 것은 마지막 우리를 비춘다. 이렇게 나는 나의 총각 앞에 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비춘다. 이렇게 나는 나의 총각 앞에 서 있는데, 그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다. 때때로 그의 연설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사실을, 또 자기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지는 않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누구든지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운둔자로 혹은 빌붙어 사는 식객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강요에 의한 은둔자일 뿐이고, 이 경우에서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힘들에 의한 이런 강요는 언젠가 극복될 것이다. 그는 이미 빌붙어 사는 식객인데, 이 식객은 할 수만 있다면야 뻔뻔하게 자제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세상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서 익사자의 시체를 떠올릴 수 있다. 즉, 이 시체를 강물의 흐름은 표면으로 밀어내었고, 지친 헤엄치는 사람에게 부딪혔는데, 이 시체에 헤엄치는 사람이 손을 얹으며 꼭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시체는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다. 보호받을 수조차 없다. 하지만 그 헤엄치는 남자를 끌어내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낯선 도시에서 경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남자와 자신을 단번에 동일시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나도 그것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1910년 11월 15일 10시. 내가 지쳐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노벨레에 뛰어들 것이다. 그것이 내 얼굴을 잘라냈어야만 했더라도. 1910년 11월 16일 12시. 나는 타우리스의 이피게니아를 읽고 있다. 그 작품에서는 실제로 드러난 실수가 보이는 개별적인 대목들을 제외하면 순수한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건조한 독일어를 진정 놀라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읽는 순간 낭송하는 사람 앞에서 식구가 각 단어를 위로 떠받치는데, 이곳에서는 단어마다 열기는 해도 꿰뚫고 들어가는 빛 속에 서 있다. 1910년 11월 27일 베르나르트 켈러만이 낭독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내 펜으로 쓴 인쇄되지 않은 몇 가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다. 삐죽이선 거의 회색빛 머리카락, 애써 매끈하게 면도를 하고 뾰족한 코, 광대뼈 위로 볼에 붙은 살이 파도처럼 자주 위아래로 넘실댄다. 그는 평범한 작가로 그의 작품에는 훌륭한 대목들이 나온다. 한 남자가 복도로 나가서 기침을 하고 거기 아무도 없는지 주위를 둘러본다. 또한 약속한 부분을 읽으려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중은 허락하지 않는다. 정신과 병원의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경악 때문에, 낭독하는 방식에 대한 지루함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의 형편없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났는데, 마치 옆방에서도 낭독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둘러서 가버렸다. 그가 이야기의 3분의 1을 읽은 뒤 탄산수를 조금 마셨을 때 사람들 한 무리가 가버렸다. 그는 기겁했고 곧 끝납니다 라고 그냥 거짓말을 했다. 그가 마쳤을 때 모두가 일어났다. 박수 소리가 조금 났는데 그 소리는 마치 서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혼자 앉아서 자신을 위해 박수를 치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 하지만 켈러만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아직 더 계속해서 읽기를 원했고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읽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과는 달리 그는 입만을 열었다. 결국 충고를 듣고 나서야 제가 아직 짧은 동화 한 편을 읽고 싶은데 단지 15분 걸릴 뿐입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가 동화를 읽었을 때 몇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 동화에는 누구나 홀의 가장자리에서 한가운데로 모든 청중들을 통과하고 그 위로 넘어서서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것은 정당했을 것이라는 대목들이 있었다. 루들에게 1K, 카르스에게 20H, 빚을 지다. 너!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그를 툭 하고 살짝 쳤다. 갑작스럽게 말하느라고 좋지 않은 징조로 입에서 침이 약간 튀었다. 잠들지 못한다. 나는 잠들지 못해! 라고 그는 급히 말했고 눈을 뜨면서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약 잠이 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니?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니? 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 앞에서 나를 꽉 잡았던 것이 아니니? 그래, 정말 오래전 일이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 시계만큼은 주머니에 두렴.